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에서부터 같이 보십시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교독하십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읽다가 오늘 로마서 15장에 기록된 한 구절 말씀을 같이 읽은 것은 이 로마서 15장에 기록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자기의 심정 또 자기의 기도 제목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이와 같은 목적,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대표들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바울이 만난 다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자기의 심정을 밝히고 또 그들과 헤어짐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앞으로 그들이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야 될 것이라는 점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곳의 말씀이 그 유사성이 있다 생각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중 읽었던 로마서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일에 대해서 자기 목적을 선명히 잘 밝혀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도들이 흉년, 가난, 기근 이런 것들로 심각하게 고생하고 있을 때 여러 지역의 교회에서 헌금하고 또 그 모금된 것을 모아서 바울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목적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기억할 때마다 늘 마음 아팠고 또 기도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 가난했다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내용을 보시면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은 그런 필요성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았다는 것에 반증이 되기도 하고 또 이를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구제를 나누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사도행전 6장에 온통 혼란을 겪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여기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돕자 그렇게 호소를 했고 가는 곳마다 여러 차례 모금을 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그 마지막 구절 말씀에도 보시면 흉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금을 하고 그 모금된 헌금을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전달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도 역시 우리가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심각한 경제적인 성도들의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애썼음을 보게 되는데 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역시 또 한편의 그 큰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많은 모금을 합니다. 그 모금했다는 직설적인 이야기들이 고린도 후서의 8장과 9장에 잘 나타나 있죠. 아주 직설적인 내용으로 이 헌금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또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열심으로 이 일을 위해 참여했는데 남부 지방의 아덴이나 고린도나 이런 지역의 교회들이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동참할 것을 간곡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일을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했을 이방인 교회가 성경 지식이나 기도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그 신앙적인 면에서 경험이 없고 또 축적된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좀 그들보다 여유가 있는 편이니까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돕는 것이 마땅하다. 영적으로 받았고 물질적으로 갚아야 된다. 그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방인 교회들에 대해서 이 헌금에 동참할 것을 많이 주장하고 권면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생각으로는 이런 영적으로도 서로 주고받는 관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천하의 모든 교회들이 한 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하나의 몸, 한 몸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고난의 짐을 서로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명심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국내에서 어려운 교회들 돕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알지 못하는 먼 곳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외면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섬기는 길을 찾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몸된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의 책임이다라는 점을 기억하게 됩니다. 둘째로 바울이 여기에서 이 로마서 15장에 밝히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15장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스바나가 스페인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 당신은 이 스페인을 땅끝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때는 다 지구가 이렇게 뭐 둥글다 생각 못하고 평평하다 생각했을 때이니까 스페인이 유럽의 땅끝이니까 땅끝이다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의 증인들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스페인 땅끝까지 가는 이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된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바울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기 전도 계획을 마음에 세웠던 것이죠. 결국 스페인까지 갔겠느냐 못 갔겠느냐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결론이 나타나 있지는 않는데 아마도 스페인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 같고 또 스페인 전도를 실천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는 것을 보아서 기도와 희망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마음속에 늘 생각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 땅끝까지 가라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스페인 전도를 염두에 늘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읽었던 말씀 28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을 마치고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그럽니다. 이 일을 마친다라는 이 일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이 구제 사역하는 이 일, 그리고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있었던 미묘한 여러의 의견의 차이, 또 문화와 정서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한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이 한 덩어리가 되는 일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이 일이 다 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스페인으로 갈 터인데 그때 여러분을 꼭 거쳐서 스페인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스페인 전도, 땅 끝까지 간 이 전도를 위해서 바울에게 함께 협력해 줄 것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로마서 15장에서나 또는 사도행전 20장 말씀 등등에서 우리는 바울이 단순하게 예루살렘 고향 방문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뭔가 상당히 큰 계획을 가지고 비장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비장한 생각을 했다라고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30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부탁하면서 기도 제목 몇 가지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 더 바울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1절을 32절을 보시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첫째 기도 제목이 뭔고 하면 유대에 있는 불순종하는 저 사람들에게서 내가 근진받게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란 악한 자들, 믿음을 거절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일생 동안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 때문에 평생 고생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먼저 동족들을 찾고 회당 찾아가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는데 한 번도 거기에서 무사하게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늘 반대당하고 배척당하고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오히려 그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낯선 이야기인데 무슨 소리 하는가 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서 계속 추방하는 이런 일들을 앞장서 했는데 마지막까지 그걸 걱정합니다. 내가 이제 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는 사람들 가만히 있겠나, 틀림없이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달라, 이것이 바울의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되겠죠. 그걸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첫째로 제시합니다. 둘째로 제시하는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가 보내는 이 정성된 헌금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받으심직하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안 받아들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걱정이 바울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됐다는 것은 혹시 이것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을 했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당시에 이방인 교회를 지도했던 바울과 유대인 교회를 지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차이, 생각의 차이, 이 교회 주도권에 대한, 선교직 주도권에 대한 이 갈등,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율법을 준수하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었던가 하면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은 그런 것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갈등이 생겨고 그것을 공식적으로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 타결적으로 해결했지만 정서적으로는 계속 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의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섭섭한 자기 마음의 일면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증거되는 분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감사하고 기쁘다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섭섭한 마음의 한쪽을 이렇게 드러내 슬며시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건 이방인 교회를 지도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통해서 위축되게 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이때야말로 우리가 바울의 그 진영을 한번 이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복음 전한 영혼 구원하는 것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경쟁심이 시기심 분쟁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좀 앞섰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유대인 교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울을 한번 이겨보자 그 길을 한번 꺾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바울은 그 개의치 않는다. 그래도 증거되는 분은 그리스도니까 감사할 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미묘한 갈등의 정서적인 차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후에 나옵니다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잡히죠.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서 재판문을 진행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누구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게 불가능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면회가 불가능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생길은 찾아가서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런 삼촌께에 대한 암사 음모가 있습니다 하고 바울에 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방문한다 만난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만 보면 아무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거나 위로하거나 격려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갈등의 그 뒷이야기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하기에 가능한 내용들이죠. 아무튼 그런 미묘한 문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전달하려고 했던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린 뭐 당신이 가져온 건 안 받겠다 하고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 이거 예루살렘 성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로마 교회에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 부탁은 로마까지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성공적인 여정으로 로마까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로마 성도들에게 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바울의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일생도 과거였다고 말하지만 그런 일 이외에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무거운 마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의 생각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감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갈등의 문제를 자기 세대에 완결 짓고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에게는 정말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한몸 공동체를 회복해서 모든 교회들이 한뜻이 되고 한마음이 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이 되어서 함께 사역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문제도 꼭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해결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읽었던 20장 사도행전 20장의 그 후반부 말씀 에 따르면 25절 말씀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대표들을 불러서 같이 예배드리고 마지막 기도회 하면서 했던 말씀 중에 후반부 말씀이죠. 그 전반부 말씀에서는 당신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모든 일 다 잘 감당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면서 이제부터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내용입니다. 첫째 남기는 첫째 부탁하는 말씀이 2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삼가라.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은 행동 아주 조심스럽게 해라. 그런 말씀이죠. 너희 자신들을 조심 있게 잘 지켜라. 그런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철저하게 절제된 은행을 보여라.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절제라는 인격의 그 덕목 한 가지를 헬라인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 인격의 발전 단계가 7가지가 있는 그 최고 정상에 있는 것이 절제이다. 그렇게 헬라 철학들이 가르칠 만큼 이 절제는 굉장히 중요한 인격의 덕목이었는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특히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절제는 아주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같습니다. 가끔 목회하는 목사님들, 특히 젊은 목사님들에게 그런 막 이렇게 분노가 생길 때가 있죠. 의견이 대립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럼 언젠가 한번 전에 어떤 목사님 저보고 와서 그래요. 목사님 도저히 이제 저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한판 해야 되겠습니다. 해라. 그리고 관둬라. 그렇게 혈기를 못 참으면 어떻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다스리는 것이 신앙이고 지도자의 덕목이죠. 혈기와 분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모세를 극찬하는 표현이 민수기에 나오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세상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 사람이 온유한 게 뛰어났다고 합니다. 언젠가 저희 스승되시는 목사님께서 온유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온유함 그런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설명하시기를 온유는 비로도 천과 같은 것이다 그러셨어요. 옛날 어른이시니까 꽉 움켜쥐어도 내 손을 찌르지 않고 부드럽게 움켜쥐어지는데 놓아버리면 원래대로 확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참기는 참았는데 누가 나를 충동시킬 때 내가 참기는 참았는데 그 일그러진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환한 모습으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삼가십시오라고는 말은 절제하고 사십시오. 자기를 잘 다스리십시오. 표정관리도 잘하십시오.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맡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피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감정 다스리지 못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상처를 줘서 되겠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바울의 첫 번째 부탁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자기를 잘 살피고 다스리셔서 절제하고 평화롭고 온유한 표정과 마음을 늘 잘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충동을 받을 때라도 그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잠시 뒤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잘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주는 권고가 있는데 양부리들을 잘 지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9절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이 사나운 이리 떼가 돌아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이 신앙의 박해를 가하는 권력을 의미하는지 아니면은 이단들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떼를 아끼지 않고 이리 떼처럼 교회를 박해하거나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교회 지도자된 여러분들이 양떼를 잘 책임 있게 지켜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키는 거 중요하시죠? 교회 지키는 것의 핵심은 성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 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변의 성도들, 우리 스스로가 잘 지켜낼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30절 말씀 보시면 또 이런 경고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은요, 곧 끝날 때 다 돼 간다고 그러세요.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괴롭힌 게 이단이든지 무슨 박해 세력 정치 권력이든지 그런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라고 권고한 다음에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들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조심하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사람들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할 일은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합당치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일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도 그랬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나는 뭐 누구에게 속하고 당을 만들어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그것이 교회 안에 충돌 요인이 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여기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그거 용납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 들어와서 성도들을 해치는 이리 같은 무리들이 오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자기 당을 만들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그릇된 지도자들이 나타날지라도 그런 사람들 경계하면서 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양무리들로 잘 보호하는 그 책임을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청렴한 지도자입니다. 청렴한 지도자. 자기 본을 보여줍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고 또 내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면서 살았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자비량 전도를 평생 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일하면서 이렇게 선교사에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 청렴 의무를 잘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회에서도 공직자들이 청렴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지도력의 상당 부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바울이 부탁합니다. 스스로 절제해라. 둘째는 하나님의 교회 잘 보호해라. 셋째는 스스로 청렴 의무에 철저해라. 이런 당부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은 헤어지는 모습인데 36절, 37절, 38절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아쉬운 이별을 눈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구절을 다시 말씀 전하기 위해 조용히 묵상해 보는데 아, 모든 사람에게 이런 때가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남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날 때가 오는 것이구나. 다시 세상에서는 만나지 못한 그런 마지막 이별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겠구나. 그랬을 때 서로 헤어지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걱정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간의 사랑에 감사하고 헤어지는 마음이 못내 아쉬워서 눈물로 작별을 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날에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이 무엇이 되면 좋을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남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서 교회의 피해가 되지 말아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해서 교회를 잘, 양무리들을 잘 지켜라. 그리고 항상 청량한 삶을 깨끗하게 살아라. 이 이야기를 남은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남길 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좋을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